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복된 날 또 새해 첫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교역자들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해 하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해 지내는 동안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은 땅끝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0장은 마치 강의 상류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발견할 수 있는 강의 원천에 해당하는 샘물과도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거쳐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간 모습을 그동안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장별로 구분을 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전환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나가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8장부터는 복음이 유대 여러 지방뿐만 아니고 사마리아래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전반부에 잠시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장면이 끊어지긴 했지만 다시 9장 후반부부터 보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서부 해안 지역을 가서 룻다와 욥바에까지 가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또 죽었던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중간에 전환기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순서에 의하면 이제 남은 것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경건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요,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므로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나아갈 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 선교적인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보면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죠.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복음이 아직 로마로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지리적인 위치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해변 도시로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있습니다. 지도 볼까요? 네,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왼쪽에 욥바가 있고 작은 도시에서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욥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가이사라. 욥바에서 가이사라 동그라미 저기까지 약 한 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가이사 그 당시에 유대 헤롯 대왕이 그 당시 유대 말하자면 황제에게 아부하느라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였죠. 가이사라 한번 볼까요? 가이사라 전경입니다. 바로 해변 있고 가이사라 전경 전체에 지금 가이사라 굉장히 넓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 지금 가운데 뚱 지금 이렇게 운동장처럼 돼 있는 데가 저기가 전차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에서 나왔던 그 벤허 전차 경기장 같은 그곳이에요. 저런 곳에서 이제 경기를 한 거죠. 그 다음 사진 예, 위에서 본 겁니다. 저기 경주장 사진이고 저 윗부분에 지금 스테디움 저 연극장 같은 게 있는데 그 다음 사진 저기 가이사라에 있는 야외 극장입니다. 저기서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 거죠. 그 다음 사진 예, 저게 지금 밑에서 직접 밑에서 지금 마차 경기장을 지금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저 지금 그림자가 누굴까요? 저게 저입니다. 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고 로마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였죠. 그러므로 비록 복음이 아직 로마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로마를 대표하던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결국 복음이 로마 제국, 즉 땅끝까지 전파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는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중대장급에 속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사병, 일반 사병은 인종과 혈통에 상관없이 뽑았지만 장교만큼은 반드시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달리아라면 이태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이태리.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는 이 군인들이 주둔지나 혹은 식민지에서 차출한 병력이 아니고 로마,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직접 내려온 정예 병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은 그 지위나 권력면에서 오늘의 중대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과 권위를 지닌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아주 권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그런 로마 정예 부대의 장교가 교만한 이 사람이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고 또한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다시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겠지만 다음 주에. 근데 이는 역시 복음이 유대 땅을 떠나 이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선교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로마를 대표하던 군 장교, 다시 말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면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유대교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2절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종교적으로 경건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국가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석하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종교 제례에 순응하는 태도, 그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로마의 방식이 아닌 유대교의 방식으로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제국에서의 경건의 의미와는 다르게 유대교적인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선과 선행에 열심인 상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 이게 유대교식의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넬료는 유대교적인 경건의 사람이었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아직 할례만 받지 않았을 뿐 그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로마의 장교로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입문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경건의 시간,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Quiet time 한다 그러죠. 그래서 신학대학교에서도 기숙사생들의 매일 새벽 기도회하고 또 전교생들이 매일 예배드리는 그 예배, 채플 시간,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교회에서의 사역을 관장하는 부서를 경건처라고 부르고 그걸 담당한 교수를 경건처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경건처장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경건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건이란 말, 유세베스라는 말은 무엇무엇 앞에서 물러나다 혹은 움츠리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것은 존귀한 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주로 신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구제로 나타났어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의 책 사도행전 강의에서 16세기 종교개혁가 깔뱅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최선을 다해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려고 한 삶이었고 둘째, 그가 이웃을 구제한 모습은 이웃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려 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두려운 사랑이죠. 그리고 이웃사랑, 구제로 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 경건이 더 넓은 개념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 둘째는 이웃사랑, 구제로 나타났다. 먼저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의 경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또는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라는 단어에는 두려움과 사랑 혹은 존경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첫 주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해서 수가 많아졌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경외함, 즉 두려워하는 것이란 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넬료는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에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기도 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존경하심을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한 가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증상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아실 텐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죠.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또 함께 있고 싶어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 표정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24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별로 생각나지도 않고 지낸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변질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런 말로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맞아요.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 말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찬송가 364장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요? 아멘. 권사님은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일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 항상이란 말, 디아판토스. 디아판토스예요. 디아판토스, 디아는 through, 무엇을 통하여. 판토스는 everything, 모든 것.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삶과 일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걸 항상이라고 얘기해서 시간만 생각하는데 시간만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것이에요. 판토스, everything,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런 경외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경외하기에,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새해에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고넬료의 경건은 이웃에 대한 그의 사랑, 구제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그랬어요. 어쩌다가 한번 구제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우린 경건 그러면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고넬료의 참된 경건은 그의 많은 구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넬료는 당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로마의 직업군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물건과 재물을 착취하려고만 했지 자비나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오히려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기억하실 정도였다.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성경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억하신 바라는 므네모시몬, 므네모시몬이란 말, 기념재물이란 뜻이에요. 기념재물. 하나님께서 진실된 재물을 기뻐 받으시듯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배어있는 그의 참된 경건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산 제사와 같은 그의 경건한 삶, 즉 기도와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열납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들과 합해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처럼 고넬료의 삶을 통한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 그는 진실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그의 온몸으로 실천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경건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해 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기도와 구제는 경건의 두 바퀴예요. 기도와 구제는 경건의 두 바퀴예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있고 삶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사랑의 실천만 있고 기도가 없는 경건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내가 구제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만 있고 기도가 없는 경건도 하나님이 열납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 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를 했고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받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복이죠. 놀라운 복이죠. 고넬료는 그때까지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은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즉 그는 경건한 유대 교인은 되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한 유대 교인은 되었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마침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복은 그를 통해서 마침내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 이전에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빌립 집사의 전도로 회심하고 세례받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된 것은 바로 고넬료가 회심하고 성령 받은 거예요. 나중에 44절, 45절 보면 성령 받고 세례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출발점인 거죠. 왜? 고넬료는 그 당시 이방 세계를 대표하던 로마 사람이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던 이방인 구도자 이 고넬료를 통해서 마침내 로마의 복음화와 땅끝까지를 향한 세계 선교의 횃불이 높이 올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한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흘리신 보혈을 보여주는 이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우리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은 은총의 방편이에요. 이 사랑은 고넬료는 처음에는 받지 못한 사랑이에요. 고넬료는 처음에는 맛보지 못한 은혜죠. 그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는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삶, 즉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넬료보다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바라기는 오늘 새해 첫 주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의 말씀의 보증인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